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에 정한 때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차례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문화와 생각과 생활 방식이 천지 차이로 다른 옛날 고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유효하고 동일한 것을 믿기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맑고 밝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믿음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감사하며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교회들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지만은 우리는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이 세상의 추수감사절과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탄주일과 부활주일만큼 큰 주일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다음 주일 예배를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농사 짓는 성도가 없어도 1년 동안 생업해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각종 곡식의 단과 과일들을 담은 바구니로 강단을 장식합니다. 성가대는 물론이고 온 성도가 많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모든 성도가 줄을 지어 나와서 제단에 놓은 바구니에 감사헌금을 놓게 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도 나와서 몇 달 동안 준비한 저금통을 드리는 순서를 갖습니다. 감사를 주제로 한 유년부의 연극이 있고 중고등부의 시 낭송이 있고 장년부의 간증이 있고 노년부의 특별 찬송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후에는 특별히 준비한 푸짐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보고 자란 추수감사절 주일의 기억입니다. 참 좋은 기억이고 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좋은 전통이고 성경은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은 교회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을 맞아서 추수감사 절기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2주 전에 신명기 26장 1절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지어 수확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3대 추수절기는 무엇이고 그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90%가 농사를 지었고 10-20%만이 목축업에 종사했는데 농사 짓는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추수를 했습니다. 초봄에는 겨울 동안 자란 보리를 수확했고 여름에는 밀을 수확했고 가을에는 모든 농작물과 함께 포도, 올리브, 무화과와 같은 그러한 과실들을 마지막으로 수확했습니다. 물론 추수의 절기는 기쁨과 감사와 잔치의 절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의 핵심은 기쁨과 감사와 잔치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도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세 차례 추수 도표를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세 차례 추수 절기에 맞추어서 세 차례 종교 절기를 주셨습니다. 예, 이제 잘 보이는데 농사의 축복을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훨씬 더 위대한 영적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왼쪽에 있는 새 농사 절기가 초실절, 칠실절, 수장절이고 그들과 맞물려서 지키라고 하신 종교 절기가 유월절, 때로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농사 절기와 세 종교 절기는 개념적으로 다른 절기이지만 늘 같이 지켰기에 실용적으로 혼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실절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수장절을 장막절이라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세 절기에 관한 규례는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는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오늘 주 설교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물론 이 세 절기에 대한 오늘 저의 해설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도 모두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1년에 세 번 너는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년에 세 번 하고 시작하십니다. 강조영법입니다. 1년에 세 번은 꼭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지키라고 하시는가?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나에게 절기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A feast to me 아니면 A festival to me 라고 번역합니다. Feast와 Festival은 여러분 세상의 의미를 잘 압니다. 그거는 잔치, 향연, 축제를 의미합니다. 성경의 의미는 경축일입니다. 실제로는 두 가지 모드를 의미합니다. 잔치를 동반한 경축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제정하신 모든 경축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제사가 없이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없이 크리스천에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너희는 1년에 세 번 제물과 잔치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그 목적을 이루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전한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전하는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영어 표현을 보면 So that they may hold a feast to me.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나에게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나에게 축제를 갖기 위해서,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놀랍게도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 음식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1차적인 목적도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수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안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댔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무슨 절기를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시는가? 제일 먼저 종교 절기인 무교절을 언급하십니다. 예, 무교절 15절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영어 표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데 우리가 늘 무교절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빕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니라. 아빕월,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3월과 4월 그 사이에 걸쳐 있는 달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용하던 달력을 버리고 그들에게 새 달력을 주시면서 너희가 출애굽한 달을 1월 달로 삼으라, 정월로 삼으라고 하신 것이, 그 정월이 아빕월입니다. 아빕월의 정한 때에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정한 때는 정월 15일입니다. 정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떡, 무교병을 먹으라. 왜? 정월 15일 날 애굽을 떠났을 때 떡반죽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서 급히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무교절을 제정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히브리어로 너 말씀하십니다. 2인칭 단수, 남성 단수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영적인 리더이고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무교절은 첫 번째 농사 절기인 초실절과 겹쳤습니다. The Feast of the First Fruits 하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초봄에 수확한 첫 번째 결실, 보리 이삭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또 다른 절기인 유월절과 연이어서 지켰습니다. 유월절, The Feast of Passover. 이거는 출애굽 바로 전날, 정월 14일 날 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간 것, pass over 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결과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결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놓아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날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6월 14일 하루를 유월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날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대문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무교절과 유월절은 별개의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유월절과 무교절은 늘 같은 한 절기를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늘 연이어서 세트로 지켰기 때문에. 그러기에 하나님은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두 절기를 합친 기간을 유월절이라고 부르시고 오늘 출애굽기 23장과 34장에서는 무교절이라고 부르십니다. 어떨 때는 유월절이라고, 어떨 때는 무교절, 어떨 때는 둘 합쳐서 부르십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15절에서 1년의 첫 추수절기 초실절 동안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맥추절,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추수절기는 맥추절입니다. 우리말 성경들이 다 그렇게 번역하기 때문에 맥추절로 기억하면 됩니다. 영어 성경들은 Feast of Harvest라고 번역합니다. 직역하면은 추수절입니다. 추수절. 이때가 정말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추수절이라고 부른 거예요. 추수가 끝나고 여유 있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분주한 추수절기를 시작하면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루만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16장에서는 이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Feast of the Weeks라고 부릅니다. Weeks. 이것은 첫 번째 추수, 보리 추수 후 7주가 지나서 하는 추수이기 때문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7일씩 7주, 칠칠절. 나중에 헬라 문화권에 살게 된 유대인들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펜타코스트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로부터 온전한 7주, 다시 말해서 50일 후에 오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은 순전히 농사의 절기였습니다. 종교의 절기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추수절기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으로부터 거두어 드릴 때라고 그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수장절, 영어 성경을 보면 The Feast of In-Gath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n-Gathering, 말 그대로 gather해서 in 하는 겁니다. 거두어서 드리는 것, 창고로 드리는 것. 모든 농사를 마치고 포도, 감람, 무화과를 포함한 모든 과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여유 있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대인 달력으로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일주일 지켰는데 우리 달력으로는 9월과 10월 사이서부터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 농사절기 동안 종교절기인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태버너클즈, 장막절. 너는 매년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장막에 거하라, 텐트에 거하라. 이것을 때로는 The Feast of Booths라고 부릅니다. Booths, 우리가 우리말로 Booths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이 텐트는 반영구적으로 살기 위한 집 같은 텐트가 아니라 임시로 일주일 거하기 위한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스 같은 거예요. 왜 장막에 거하라고 하셨는가? 자신들이 출애굽한 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가면서 텐트에 거하는 것을, 거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14절서부터 16절에서 매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살건 성막까지 와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를 제정하신 후 17절서부터 19절에서는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규례를 주십니다.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14절을 보시면 1년에 3번 너는 나에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셨는데 17절에서는 1년에 3번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고 하십니다. 남자가 가족을 대표하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자녀와 노비를 모두 데리고 성막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18절을 보면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 규례는 1차적으로는 무교절에 적용되었던 규례지만은 다른 제사에도 적용되었던 규례입니다. 레위기 2장 11절을 보면 모든 소재 재물에도 누룩을 넣지 말라고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밀가루로 해서 드리는 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유일한 예외는 수장절에 요제로 드리는 떡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흔든 다음에 드리는 떡이었습니다. 18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 절기 재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합니다. 내 이 재물의 기름, 비계를 가리킵니다. Fat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가장 좋은 부위인 비계는 마땅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단에 가만히 놔뒀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9절을 보면 너는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의 집으로 가져올지니라. 원어 표현은 토지 소산 중 첫 번째 것들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 것들 가운데 첫째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소산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영어 표현으로 하면은 the choice first fruits입니다. 최상급 것을 드리라. 토지 소산 중 아무거나 손에 닥치는 대로 가치 없는 것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최상품을 드리라.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성미를 떠서 교회에 바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쌀가게에서 사오신 쌀을 그거를 또 우리가 보기는 똑같은데 잘 이렇게 골라갖고 성미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교회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잡수실 거였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드리라고. 그리고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염소 새끼는 어미의 우유로 먹일 것이지 어미의 젖 속에 집어넣어서 삶아서 먹지 말라.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추수감사 잔치를 벌일 때 현지 이방인들의 악한 풍습을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은 세 절기에 관한 말씀이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기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핵심적인 것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 차례 농사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종교 절기와 맞물려서 지키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된 본성 때문에 틈만 나면 하나님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았고 어둡기에 배를 채워주는 양식을 주신 은혜는 기억하고 감사하지만은 그보다 수천만 배 더 큰 축복을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들어서 이 놀라운 축복을 늘 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기 원하셔서 세 차례 종교 절기를 주시고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반드시 중앙 성막에 와서 나중에는 성전에 와서 지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추수기간에 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하셨는가?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로 죽임당하지 않고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평생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거. 이거 평생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맛없는 삶, 고난의 삶,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의 삶을 처절하게 기억하고 애굽 빠져나올 때 머뭇거리지 않고 급히 나와야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때가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놓치면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돌아오면 양을 죽여서 먹지 않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애굽 시절 세상에서 하다는 대로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갔을 때 피곤하고 지치고 비참한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사신 그 자유를 기억합니다. 집에서 무교병을 만들어 먹지는 않지만은 우리를 누룩이 없는 삶, 거룩한 삶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소망과 성도 안에서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무교절과는 달리 칠칠절, 오순절은 원래 순수한 농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이정표와도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물론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과 우리의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일터를 주시고 가정과 친구와 친척과 교회를 주셔서 지상의 육신의 삶 복되게 하신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하다고 하신 세례 요한에게도 심지어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바울과 같은 복음 전도자에게도 우리에게 있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없었고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신약은 한 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도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구약 66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거를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시대에는 성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었지만은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임하고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절대로 한번 들어오신 성령은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게 오순절,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일부라고 해석할 수 있는 오순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장절에 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일주일 동안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불편한 간이 텐트에서 별을 보며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며 자며 지내라고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늘 텐트에 거하며 많은 고난과 시험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번 구원하시고 난 후 방치하시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출입을 지키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난데없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려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초막은 궁핍과 비참한 삶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태양과 한파로부터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간 우리가 지었던 그 모든 농사들을 마감하면서 자식 농사, 학업, 연구 농사, 사업 농사, 청춘 농사, 구역 농사, 건강 농사 등등을 마감하면서 우리 자신의 광야 시절과 초막에 살았던 시절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뱀과 전갈이 있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었던 때가 있었고 삶이 지극히 불편하고 외롭고 괴롭고 슬픈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모든 계획과 희망을 접고 하던 일을 때려치고 주저앉고 싶었을 때가 없으셨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광야의 시절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구약시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 삶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맹수가 접근할 때는 막대기로 때리시고 또한 우리가 구덩이에 빠질 때는 지팡이로 끌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믿음의 식구들을 통해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부축하며 동행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역과 구역 공동체를 통해서 좌절감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불완전하지만 지상천국의 삶을 조금씩 맛보게 하셔서 나중에 영원히 누릴 영원한 가나안의 삶의 소망을 두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영적인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셔서 성경 66권을 주시고 나중에 성령을 주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추수절기를 주시고 그 추수절기에 맞추어서 3대 종교절기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감사절기를 주님의 뜻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조건 15절에서 기록하십니다. 너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나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잔치를 벌이러 나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서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규례는 무교절 절기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은 신명기 16장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절기에 공히 적용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 번 곧 무교절과 질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뵐지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입니다. 그 다음에 각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십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하신 후 19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토지 소산의 첫 열매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릴지니라. 18절에서는 동물 제물의 경우 가장 맛있는 기름을 아끼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처음에는 토지 소산, 그 다음에는 동물 제물로 드릴 때 어떤 것을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자신을 구원하시고 자신 안에 내주하시며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참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절에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터덜터덜 나옵니다. 무엇을 들고 나와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낍니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은 드릴 수 있지만 돈은 드릴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 관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영생을 찾으러 왔다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드릴 용의가 없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값싼 존재가 아니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돈은 모두 드릴 수 있지만 시간은 주일날 몇 시간밖에는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학교에 있었을 때 돈은 많이 드리겠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는 원래 돈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제발 시간은 달라 그러지를 말아주십시오. 교회에서 시간 쓰는 것을 그렇게 아까워했습니다. 아주 환장할 정도로 아까워했는데 오늘날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은 드릴 수 있지만 자신의 취미 활동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 드릴 수 있지만 내 자식을 위한 시간은 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예배와 구역 예배는 나올 수 있지만 주일 낮 예배는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주일 날 열리는 골프 대회 때문에.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 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삶의 첫 단추를 이거 잘못 끼는 거예요. 제1계명과 2계명 지키지 않는 사람은 교회 와서 별짓을 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추가 잘못 껴져 있는데 뭐가 되겠어요? 물론 믿음의 가장 큰 보편적인 테스트는 돈입니다. 주님께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온갖 비싼 것을 다 사면서 주님께는 쓰다 남은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거지에게 동량 주듯이 봉투에다 집어넣어서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에게 몽땅 부은 여인이나 자신의 전 재산인 두 렙돈을 성전 연복교에 던진 노파와 같이 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깨끗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진정 내가 믿고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자신의 뜻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믿는다면은 진정 출애굽의 체험을 했고 성경 66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 성화되어 가고 있다면은 매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확신하고 있다면 자신의 물질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자원을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주님이 규정하신 대로 절기를 지키는 두 번째 조건은 의로운 삶입니다. 재물을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지니라. 하나님 앞에 재물을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규례는 유교병의 규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사들에서도 적용됐습니다.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거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내가 먹어야겠거든요. 그런데 무교병을 하면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이 있는데도 거기다가 꿀을 집어넣는 거예요. 누룩은 왜 누룩을 넣은 제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는가? 누룩은 영적으로 타락한 것의 심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자주 정기적으로 가까이 해도 피가 묻는 손을 가지고 타락한 몸으로는 하나님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 말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 무엇을 감사의 예물로 드리건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누룩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세상에서 조금 산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룩 가운데 큰 누룩입니다. 교만한 야망은 없는지. 많은 사람 육적인 정욕 때문에 안목의 정욕, 우리 이생의 자랑거리, 육신의 정목,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스트로크를 합니다. 그런 건 없는지. 또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충분히 주셨는데 탐욕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성도라고 부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의롭다 하셨을 때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기원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드리는 우리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 절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원합니다. 참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큰 잔치를 베풀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규정하신 그대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지은 모든 농사에서 거둔 물질적인 축복 하나하나 세워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육의 삶, 그것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누린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동안 수백 번 고백했지만은 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과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고 주님의 축복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시험과 유혹과 시련을 받을 때마다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지키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신 주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추수감사절에 또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분별하여 예물을 드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 회개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추수감사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 무슨 의지와 결단과 투지가 있어서 우리 1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첫 열매 가장 좋은 것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제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않을 수가 있겠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출애굽의 은혜를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니면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그 모든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이 세상 어디에도서 받을 수 없는 진실로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한 축복이기에 이제는 사단이 제시하는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현세 축복을 사모하며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세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히 살 영원한 가나안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는 사단 마귀가 제시하는 모든 유혹들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